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나누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동역자로 세우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이 있어서 결국 팀이 갈라섰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둘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서 세 사람이 선교팀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들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열매들이 없는 그런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떠돌아다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여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보면 2차 선교여행에서는 첫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도 순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빌립보 지역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고 간수를 만나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후에 베르야로 옮겨가게 되고요. 베르야에서 다시 바울이 혼자 아테네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2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도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써서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지역들을 보면 사역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전반부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순탄하고 형통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반면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느 지역에도 어떤 혼란이 나오고 핍박이 만나고 그래서 박해를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다 결국 그 다음 선교지로 선교지를 옮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18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후반부는 역시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있기 전에 전반부 사역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매우 짧지만 네 번에 걸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7절, 8절이 세 번째 장면, 9절부터 11절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간단하게 다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아침 예배를 쭉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팀을 잘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이 아테네로 올 때에는 혼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다 합류를 해요.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들게 되고 또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성도 가족도 만나게 되어서 아주 좋은 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셨는데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참 열매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부터 지금 읽은 11절이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잘 합당하게 사역하고 헌신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첫 번째로 장소를 옮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첫 번째는 장소를 옮깁니다. 자기가 여지껏 사역했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회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여지껏 바라보던 것, 내가 여지껏 사역하던 것을 접고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근데 참 묘하게도 새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멀리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회당 옆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울이 열심을 내던 곳은 A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고자 하셨던 곳은 바로 옆에 있었던 B라고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조금만 눈을 돌렸으면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거기에 합당하게 더 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던 관습, 자기가 갖고 있던 고집,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에요.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구약적인 유대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할례받고 율법 지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디도 유스도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소를 옮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부분 내용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아무도 말씀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결과를 기록하면서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니까 했던 일은 똑같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아니면 이방인 중심으로 했던 사역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인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가 대상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회당이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에게로 고린도인들에게로 그렇게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것도 앞에 있던 장소 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생각했을 때에 아, 너 지금 한국에 있지만 조금 더 헌신하려면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태평양 건너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다면 바로 옆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내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조금만 발걸음하면 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묘한 특징이죠. 사람을 대상을 바꾼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다윗도 그랬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그 정도면 훌륭하지, 탁월한 사역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돌아놓고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지껏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두 번째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맞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세 번째로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섬기는 대상들이 바뀌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나타난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눈에 띄는 결과죠.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기록됩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고요. 동시에 여지껏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여지껏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여기 8절에 나오는 기록들은 사실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결과고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났던 결과고 베르아에서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들이 고린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바울이 이처럼 사역지와 대상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열매를, 이런 결실을 맺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보가 있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유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아마 그곳이 그리스보의 집이 아닐까. 뭐 그렇게 크고 넓은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보다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열매가, 귀한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삶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무언가를 섬기겠다 했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있는 그런 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참 어찌하셨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다시 전개가 되는데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네가 지금 선택한 일,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 것, 대상을 바꾼 것,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격려해 주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구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어찌 보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으니까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타나신 거였죠. 근데 그때를 빼고는 두 번 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록만 놓고 보면요. 첫 번째가 지금이고요. 두 번째가 나중에 로마를 가겠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후 장면을 보면 처음에 다메섹 갈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역지도 옮기고 대상도 바꾸고 열매가 나타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 언제 그런 생각을 갖냐면 뭔가 시작할 때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 주님이 인도함을 구할 때는 그때입니다. 뭐 삶을 살면서 주님 1번 대학을 써야 됩니까? 2번 대학을 써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취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두 곳부터 씁니다. 1번 곳으로 가야 됩니까? 2번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원서를 쓸 때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직종으로 들어갈까요? 저 직종으로 들어갈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 그렇게 인도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정했습니다. 사역제를 정했습니다. 뭐 바꿨지만 사역하는 대상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거예요. 열매가 이미 나타나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여지껏 했던 선택, 바울이 했던 헌신을 추인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걸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종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들이 다 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가를 하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를 하시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는 불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바람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만이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이야기이곤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삶을 산 다음에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요? 그래 네가 그 길을 간 것이 나의 뜻대로 잘 선택한 것이 맞다. 네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 삶이 맞다. 이런 평가를 듣느냐 못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아 주님이 잘 알려만 주셨으면 내가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못 간 거니까 주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핑계를 듣고 맞아 네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또 고린도 교회를 놓고 생각해보면 이성 중에 아직도 주님께 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린도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 총괄적인 기록이 나오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들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한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양육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쭉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좀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절, 8절에서는 내가 비록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사역지를, 섬기는 대상들을 바꾸는, 그것이 뭐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더 온전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그런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늘 계속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출발할 때에 함께 사역할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그 뒤에 계속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서 대신 고생을 다 감당하는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베리아에서는 500km가 넘는 거리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주는 그런 귀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그리스포를 만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도움을 받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있어요. 로마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했을까요? 언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일, 성경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뭐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쓴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지들이 쓰여지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바울이 썼던 성경책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기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나에게 와서 이제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겼죠. 사역하는 대상을 바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더 다른 것들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지껏도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면서 그의 사역의 장도 더 넓어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집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덴에서 논증적으로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방식의 복음 선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들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년도 안 되어서 문제투성인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게 교회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 들으면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을 하나요? 아니면 문제투성이 교회로 기억을 하나요? 문제투성이 교회로 기억하죠.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이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 사도 바울이 깊이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 고작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가장 지독하게 문제투성이고 악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원래 태생이 나쁘거나 그들이 유별나게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가장 문제투성이인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까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그렇지만 다 주님의 모습을 닮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지껏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만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결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습이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서 더욱더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오늘도 칭찬 듣고 내일도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귀하게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도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기준 삼던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어찌하여든 주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격려를,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기도하며 선택한 그것이 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참으로 나에게 귀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다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